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과 14절 두 계절인데요. 먼저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화창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성도들, 형제 자매들과 한자리에서 하나님 높이고 영안에 교제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듣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를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네. 자, 오늘 히브리서 43번째 시간으로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를 그냥 제목으로 좀 일부를 취했습니다.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들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과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뭔가 완전하게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만 임시로, 모형으로, 실체 그림자로 이렇게 이제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하에서 죄인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뚜렷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에서 실체의 시스템 하에서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임시적인 그림자 같은 모형과 같은 시스템 하에서 죄 용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보니까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게 안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해지는 문제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 시스템 하에서의 죄 용서 개념은 구약과는 차원이 다르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죄의 외형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내면에서도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다.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 양심이 완전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가 이렇게 뭐 쉽게 쉽게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니라서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어떤 우리가 좋은 말씀만 우리가 매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이제 이걸 우리가 같이 대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스로 좀 생각하시면서, 이게 왜 이렇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따라오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율법하에서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데 왜 양심은 깨끗해지지 못한다고 했을까? 이걸 먼저 좀 살펴보십시다. 양심의 문제. 양심이 왜 깨끗해지지 못한다고 하셨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구약 시대에 죄가 어떻게 용서되는가, 어떻게 용서되는가에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좀 가정을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질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이 되었든, 뭐, 누구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취하면, 그 도둑질이죠. 이런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될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같이 보시는데, 레위기 6장을 한번 펴보시지요.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어떤 혼이, 이게 혼이라는 건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주께 죄를 짓고 범법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그 쭉쭉쭉쭉 나오는 얘기가 일단은 배상을 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진 것을 깨닫게 되면 일단은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훔친 물건을 돌려주든지 이렇게 배상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돌려주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취한 조치고 그럼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는 또 자기의 범법 헌물을 주께 가져올지니 곧 그는 네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수리양을 범법 헌물로 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자, 7절에 보시니까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무슨 일에서 범법하였든지 다 용서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할 때 용서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레위기에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용서받으리라, 용서받으리라, 용서되리라. 이렇게 여러 번이 이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이제 살다가 자기가 죄를 짓게 될 때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성막으로 나가서 제사장 앞에서 짐승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1년에 한번 대속죄일이라 불리는 그날에 한번 그이 집단적인 죄 속죄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죄 용서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지은 죄들에 대한 용서라면 대속죄일의 죄 용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한 어떤 그 무의식적인 죄또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걸 포함해서 전반적인 죄 용서가 되는 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전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정기적인 어떤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예를 들때 개인적인 죄 용서는 자기 방 청소하는 거 하고 같고 대속죄일에 그렇게 전체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집안 전체 대청소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비유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둘 다가 필요했어요. 둘 다가. 그럼 이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열심히 죄 용서를 위해서 희생 헌물을 드렸는데 대속죄일을 국가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빼먹었다. 그러면은 죄 용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죄 용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죄 용서는 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때 이제 그러면 죄가 용서된다 하는 개념이 뭐냐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된다. 사실 이 죄가 용서된다는 이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돈 벌었냐, 얼마나 많이 유명해졌냐, 관계없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불호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채 그렇게 영원을 지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는 액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용서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죄가 용서된다는 이 개념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덮인다는 것입니다. 죄가 덮인다. 이걸 좀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가 덮인다.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구약의 그죄 용서 개념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다윗이 이제 하는 말 중에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을 이제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게 죄 용서, 구약 시대의 죄 용서 개념이에요. 불법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죄들이 가려진다. 죄들이 덮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죄들이 덮여? 뭐지? 그럼 그대로 있다는 건가?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냥 덮여지기만 했다는 거예요. 덮여졌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 용서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를 임시로 피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지만 죄가 제거되진 않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이야기한 거냐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이게 구약 희생물들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가 제거가 안 돼요. 죄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다만 덮여지는 것뿐이에요. 예. 토한 것이 있는데 그걸 치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천 같은 거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값, 우리가 이제 그 죄사함에 있어서 짐승의 희생헌물을 바칠 때 제일 중요한 건 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 피로 이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피에는 육체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피가 흘려지는 것이 곧 죄 용서를 위한 어떤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구약시대 짐승,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의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졌으면 제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 피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제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범죄하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그래서 사실은 제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신 거냐면, 짐승의 피를 대신 사람을 위해서 대신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짐승의 피를 드리면 그 사람은 이제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덮이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왜 덮이냐, 왜 제거되진 않냐 할때 짐승의 피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의 피의 가치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진화론자가 아닌 이상, 유물론자가 아닌 이상, 짐승의 이 가치와 인간의 가치, 벌레의 가치가 똑같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원숭이나 바퀴벌레나 아메바 짚신벌레나 다 똑같다.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화론자들은. 왜? 인간이 다 거기에서 진화해 왔으니까. 예.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짐승과는 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드리게 될 때 사람의 피값보다는 못한 어떤 값을 하나님께 지불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사람의 피값이 지불된 것으로 쳐주신 것뿐이에요.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셨죠. 네. 너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어도 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그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즉시, 먹은 그날 즉시 아담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누구를 죽이시냐면, 짐승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가죽 옷을,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피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이게 처음에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신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약시대의 죄 용서는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가? 값을 덜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인간 편에서 보면 값이 덜 지불된 거예요. 인간의 피값이 지불됐어야 되는데 인간보다 못한 짐승의 피값이 지불됐다고요. 그걸 하나님께 내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내 양심이. 예. 그래서 인간의 그 피값, 인간의 생명값을 대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재는 누구냐? 같은 인간이거나 아니면 인간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인간이라고 해도 문제인 것이 같은 인간이 이 어떤 다른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이들을 사랑해서 제 아이의 한 명의 죄값을 대신해서 제 목숨을 바치게 되면 그러면 제 아이는 살지만 저는 어때요? 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류 전체의 반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신 그 방법이 뭐냐? 모든 인간의 피값, 인류 역사상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모든 인간의 그 피값, 생명값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의 피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영원한 생명값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한한 생명값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생명값으로라야만 인류 전체의 그 모든 생명값을 지불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짐승의 피라는 것은 어떤 그 뛰어난 희생물, 희생제물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실 때까지의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도들은 왜 죽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처소인 지하의 낙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으면 낙원을 갔습니다. 패러다이스를 갔어요. 근데 그 낙원이 어디에 있었냐? 지구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 지구의 중심부에, 이거 성경 그대로 믿으면은 그런 거예요. 이상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 그대로 믿으면 그런 거예요. 지구의 중심부에, 이 낙원과, 그 다음에 헬, 그 지옥이 거대한 구렁텅이 Great Gulf를 사이에 두고 같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 예수님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와 그 부자의 실화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셋째 하늘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 낙원, 임시처소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다 그러면은 이제 이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되냐? 실체이신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에, 그래서 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실 그때에, 올라가실 그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 4장 8절 말씀이에요. 그때 그 지하 낙원에 있던 모든 이 의인들의 혼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셋째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 보면, 짐승 희생 헌물을 통한 죄 용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는 건 맞긴 맞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완전한 해방감,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감을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해마다 죄들이 다시 기억난다. 이게 이제 대속죄일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긴 받는데 계속해서 그 죄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끊임없는,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죄 문제 분명히 용서됐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그 어떤 부담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구약 성도들이 희생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의 어디까지의 죄가 용서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과거에 어떤 지었던 죄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오들에서야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났을 때 희생 헌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럼 이게, 아, 이거 죄인데 하고 인식이 됐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짐승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렇게. 그럼 미래의 죄는 어떡하죠? 용어가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30살인 사람은 60살까지 산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더 살게 되면서 죄 안 짓겠어요?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짓게 되는 죄 문제에 있어서는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했겠냐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짐승 희생 헌물을 미리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짓게 될 줄 알고 무슨 헌물을 가져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희생 헌물로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미래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용서받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한 한 계속해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용서받았어도 왜 또 짓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 죄의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네. 이게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양심이 완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구약 시대에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없었습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첨예한 주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없었다 그러고 구약 시대엔 행위로 구원받고 이 구원을 받았다가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매순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앞으로의 그 남아 있는 죄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구약 시대에 비록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 사람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미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어쨌든 구약 시대의 성도의 이 구원의 어떤 확신 문제, 안전 보장의 문제는 구원 자체가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한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죄 용서가 되지만 죄 있는 자가 깨끗하게 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구약 시대의 죄 용서의 개념과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6절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용서하시는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거예요. 구약 시대엔 죄 용서가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죄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덮이는 것이고 그래서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상기해보면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를 받지만 그 양심이 깨끗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죄가 덮이지만 죄의식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약시대에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냐,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시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13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그런데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부르겠냐?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냐? 선포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보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전달받은 사람이 구원을 먼저 받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그 선포함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걸 듣고 판단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서 주님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 죄들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구약과 달리 죄들이 제거된다. 왜 제거되냐? 구약 시대에는 짐승 희생 헌물에 기초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인간의 피값보다 못한 짐승의 피값에 의해서 그렇게 죄가 덮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해놓으신 그 사역에 기초해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정확하게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들을 제거하셨다. 이게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보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그 죄를 하나님께 지은 어떤 빚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 그런 개념이 분명히 나옵니다. 죄를 빚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개념이 성경에 나와요. 이 빚이라고 생각할 때에 구약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죄의 빚을 일단 졌어요.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냐? 어떻게 갚냐 했을 때 짐승 희생 헌물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증 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증은 누가 하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보증 수표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써 이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빚이 그러면 정말로 제거됐습니까? 아니에요. 빚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의 빚은 그대로 있는데 보증 수표를 내민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갚은 것으로 일단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불할 때 그건 뭐냐? 그 현찰인 것입니다. 그 수표가 아니라 실제 돈, 실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빚을 갚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찰은 가치 면에서 짐승의 그 피의 가치나 또는 인간의 피의 가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가치를 가진 현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이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현찰을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현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으로 제 죄의 빚을 갚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현찰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두말할 것도 없이 죄의 빚의 기록 자체가 아예 말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갚고도 남을 충분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장부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마음속에서 믿어질 때, 이게 성경인데,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것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의 빚,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나의 인생에서의 죄의 본질적인 모든 빚의 문제가 일시에 지불되는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게 되면, 이게 중요해요. 믿게 되면, 그걸 진실되게 믿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죄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제 소위 교인들이 죄를, 자기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쳤고 그 사람이 그, 이 손해를 많이 보다가 그 사람이 너무 속상해서 예를 들어서 좀 뭐 자살해서 죽었다. 예, 죄송합니다만. 그럼 그거 굉장히 정말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사람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변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자신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엉엉 울면서 어느 날 와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그 순간은 좀 시원한 것 같았는데 다음 주에 또 나와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 문제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러고 그럼 그건 뭐냐?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 피의 효력에 의해서 내 모든 죄가 청산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양심의 이 깨끗함, 양심의 완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믿어지면, 반대로 얘기해서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본문이 그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효능, 피의 권능을 실제로 그 마음속에 믿게 된 사람에게는 이 양심이 깨끗해져서, 야, 이제 이 모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었구나 하는 그 안도감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있게 되면 그러면 아직 해결해야 될 뭐가 남아있다는 거고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된 자, 이 예수님의 이 피의 효력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때의 양심은 물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양심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끼치고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그럼 아까 구약에 어떻게 했죠? 그 사람에게 먼저 변제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되는 두 측면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대한 측면, 하나님께 대한 측면. 그러니까 이때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정죄함도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그 안도감이 드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사람에게는 사실 그 죄책감이 평생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양심, 그 사람에 대한 양심은 평생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구분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이 양심은 하나님께 대한 양심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더해서 신약시대의 그 구원의 개념이 구약과 다른 점들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먼저는 구약시대는 아무도 구원받는다고 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의 선생이면서 랍비인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랍비라 할지라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시는데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 구약시대에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람이 이제 구원받게 될 때 태어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 문제가 이제 완전히 이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형이 아니라 실체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면 그 양심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고 완전한 양심이고 담대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 죄 문제에 관한 한 완전한 양심, 깨끗한 양심,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다 완전하게 해결되었구나.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게 없게 되었구나 하는 그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면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심신수양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심신수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 이때에만 오직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여전히 죄책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양심의 가책 문제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다. 사람에 대한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다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약이 됐건 구약이 됐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내가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어떤 양심의 깨끗함이 없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 양심의 깨끗함이 없다. 그건 뭐냐? 그건 믿음의 부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끗함, 양심의 깨끗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의 부족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해결된 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에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자, 우리가 여전히 그 믿지 않는,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악한 양심이에요. 사실 우리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난, 그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죄사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소홀하기 때문에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기 감정을 더 신뢰하면서 좀 불안하고 양심에 어떤 이 개운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약 시대의 구원이 구약과 다른 점에 또 하나는 아까는 이제 태어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의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항상 그 사람 안에 평생 내주하시지는 않았어요. 사울이 구원받았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자신에게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님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지요. 삼손의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시기도 했고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삼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는 시대가 바뀌었을 때, 경륜이 바뀌었을 때 이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면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그 영원토록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시기가 올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셨었어요. 생전에.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 교회 시대에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성전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십시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여기서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잘 따라오셨습니다. 좀 힘드셨죠? 네. 잘 따라오셨어요.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나요? 담대하게 되지 못했나요? 반면에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깨끗하고 완전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구약 짐승 희생 헌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인간의 피값, 인간의 생명값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이게 부족하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짐승 피는 장차 오게 될 어떤 완전한 것의 모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모형은 실체를 가리키는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어떤 기능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걸 실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다고요? 인간의 빚에 죄의 빚에 대해서 인간의 피값보다 월등한 피값이 지불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자신의 피값, 생명값이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용서된다는 개념이 가려졌다, 덮여졌다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죄가 제거된다는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 용서를 위해서 희생 업무를 드릴 때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까지는 해결이 되지만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다고요. 그게 모두가 다 한 번에 해결이 된다고요. 마치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 지게 될 빚이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갚아 나간 게 5억 원이다. 그럼 앞으로 5억 원 더 남았죠? 구약 시대에는 그 5억 앞으로 더 남은 5억 원은 해결이 안 되는데 신약 시대에는 뭐다? 구원받는 순간에 내 모든 평생에 지게 될 죄의 빚 10억 원 플러스 알파. 이게 중요합니다. 플러스 알파. 왜? 예수님의 피값은 무한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서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냐면 구약 시대에는 다시 태어나는 게 없었는데 그런 일이 불가능했는데 신약 시대는 다시 태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양심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다. 구약시대는 성령님의 내주가 없었는데 신약시대는 성령님께서 계속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확신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도가 죽으면 그래서 이 모든 그림자와 모형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죽으면 임시처소인 지하 낙원으로 갔지만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곧바로 셋째 하늘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차이들로 인해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내 죄의 문제에 관한 한 담대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완전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양심의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어떤 그 담대함, 양심의 담대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분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으면 당연히 죄에 대한 해결에 확신이 없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저에겐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완전히 믿어지면서 제게도 이런 해방감이 올수 있게 하나님 저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건 분명해요.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양심의 깨끗함이 없어서 똑같은 죄를 가지고 계속 끄집어내서 하나님 그거 용서해 주세요를 반복하고 있다. 그건 뭐냐? 그거는 믿음의 부족이다.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한 결과다.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지런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죄 문제로 인한 그 양심의 담대함과 관련된 문제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죠.